예, 그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쵸? 예, 나그네 인생입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에 있다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사실 다 광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절대적 순종을 배우다. 광야에서 절대적 순종을 배우다. 센 단어죠? 절대적 순종. 자, 여러분, 광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것. 예,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 허허벌판. 우리 사진이 있는데 허허벌판 한번 볼까요? 자, 허허벌판에 있다.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아무것도 안 떠오르네요. 예, 광야 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관광 코스 정도는 되지만 광야에서 살아라, 사막에서 살아라 쉽지 않죠. 예,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요. 살기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의 특징은 예, 두 가지죠. uncertainty, unsafety,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에요. 자, 광야에서는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성벽도 집도 없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도 집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광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 원하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광야가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든 경험이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홍송아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었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누군가, 언제나 나의 편이 되는 생사고락을 함께할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확실하고 안전하다. 착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뭐 제가 2009년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사막에 가서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과거형입니다. 제가 뭘 몰랐던 거죠. 저의 수준도 몰랐고 저희 아내 되는 분의 수준도 몰랐고 근데 한 8년 살아보니까. 이제 뭐 감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 이 사람 믿고는 못 산다. 그리고 이분도 저를 믿고는 못 살죠. 근데 우리 두 사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산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보스턴 생활이 만만치가 않죠. 보스턴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외국 생활이잖아요. 예, 에얼리언 외국 생활. 갑자기 사람이 에얼리언이 됐어요. 예, 외국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 못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디프레스 되고 그러기 쉬워요. 보스턴에 여행객들이 참 많이 와요. 그리고 여행객들이 오면 제가 못 보던 보스턴 얘기를 합니다. 보스턴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철이 뭐 너무 로맨틱하고 늦어서 죽겠는데. 뭐 전철이 뭐 어떻다. 뭐 집들이 빨간색이 예쁘다 막 그래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이 보스턴이 광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이 보스턴은 여전히 살 만한 곳이 못 되죠. 불확실성과 불안전, 거기다 불편함까지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예, 호텔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절대적 순종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는지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의 히브리 유대인들 제목은 예, 항상 그렇죠. 성경 각권의 첫째 장, first chapter, first verse, first word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시내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실은 민수기의 내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져요. 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전에는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호대에게 받습니다. 그 내용이 실은 민수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의 요지는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사실 무엇을 알게 됐냐면 광야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certainty와 safety를 주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적 순종을 배운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고 the cloud covered the tabernacle. 예,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렀을 때 at evening it was over the tabernacle like the appearance of the fire until morning. 밤에는 구름으로 낮에는 불이에요. 어디요? 성막 위에.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죠. 거기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인 것은 이 성막의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 봐도 성막 주위에 텐트들이 있죠. 네, 민수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교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캠핑했는데 모든 캠프들이 face the tent of tabernacle.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앞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 세 지파, 뒤에 세 지파에서 맨 가운데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중심이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이런 포메이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16절 항상 그리하여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It was always 항상 그랬대요. 항상. 자,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예, 순종의 삶을 배웁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매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을 따라서 이제 불기둥을 따라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랑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이겼어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좀 다르죠. 예, 내가 능동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구름이 이동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름의 이동을 한 가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절대적인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1년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면 다시 짐을 싸고 이동을 해요. 자, 불확실과 불안전함, 거기다 불편함의 연속 속에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되게 불편하고 좀 짜증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적응을 잘 하거든요. 저는 해군을 나왔나요? 다녔나요? 아, 그러니까 해군이었는데 제가 2차 대전 때 이제 사용됐던 배를 탔어요. 근데 저는 집에 있을 때 에어컨 있죠. 제 방 있죠. 침대 있죠. 냉장고 열면 모든 과일과 뭐 하여간 너무 풍족하게 있다 군대를 갔는데 2차 대전 때 주먹으로 치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배. 그러니까 에어컨디션이랑 히팅 시스템이 없는 철통이에요.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따닥따닥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 자면은 더울 때는 땀이 나면서 자거든요. 예, 그렇게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눈 뜨고 일어나 보면 옆에 쥐똥들이 막 있죠. 예, 아 그렇죠. 예, 상상도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쥐랑 살아요. 어린 사람이 한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편안하다. 아, 이 냄새가 너무 좋다. 네. 사람이 그 정도로 대단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사막이어도 여러분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서 살다 보면 적응해요. 그렇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짐 싸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움직이라 그래요. 예. 이게 가장 짜증났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겨우 털을 잡았는데 털을 허물고 다시 짐을 지라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캠핑 간 게 아니라 40년이에요. 한 인간의 일생이죠. 4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이야기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어의 빙점이 있다기보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이렇게 패럴렐 됩니다. 어떠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 미리 맛보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May the kingdom of God comes upon us. 믿음 그리고 깊은 순종을 통해 그걸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의 예표가 되겠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위해서 그 깊은 순종을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깊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실은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종의 깊이는 믿음의 높이에 비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클수록 순종합니다. 근데 믿음이 작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죠. 이 선생님을 내가 믿을만 하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든 거를 따라서 하죠. 근데 이 선생님이 믿었지 않으면 챌린지 하죠. 예, 그리고 딴 선생님 찾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렵죠. 저희 아내가 한나 피아노를 가르쳐 줍니다. 매일 저녁 연습을 해요. 가장 긴장감이 도는 시간이죠, 저녁에. 그래서 한나 연습을 해요. 띵땅, 띵땅, 띵땅 해요. 그럼 화장실에서 물을 썰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죠. 이 한나, 잘못된 음이잖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리나 봐요, 그게. 저기 부엌에서. 근데 한나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 제대로 했어. 막 이렇게 해요. 불순종.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를 본질은 그거인 거죠, 본질은. 아, 참. 저희 엄마가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던 아티스트고 얼마나 경험이 많은 피아노 선생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말대꾸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죠. 피아노는 누구를 위해 배우는 건가요? 주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 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실은, 예, 자, 예. 아,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네. 예, 예. 사랑해요. 예. 예. 한나가 곡을 연주하면요. 작은 띵땅띵땅 연주하면 제가 되게 흐뭇해요. 흐뭇한데. 근데 이 연주는 결국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 못해서 비참한 건 아니지만,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삶이 더 풍성해집니까? 그렇죠? 제가 어머니가 피아노 배우라 그랬는데 너무 싫어서 안 했는데 좀 후회가 돼요. 아, 힘들고 짜증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훈련을 기회로 알고 순종했다면 열매를 맺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훈련을 막 시키실까요? 절대적 순종. 얼마나 막 너무 버겁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우리한테 좋은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굳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트레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조금 더 달게 이 훈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러면 실은 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직접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행복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인간은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진리를, 이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 도는 믿음과 순종 없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야 돼요. 믿음에도 크기가 있죠.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꾸지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아노 악보를, 엄청난 연주 악보를 볼 수 있어도 그걸 치는 거는 다른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연주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랑 그 믿음을 살아나가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고, 이 갭을 줄여주는 게 순정이라는 훈련이에요. 좀 이렇게 와 닿나요? 아, 긴가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직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죠. 예, 그런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방법을 쓰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그냥 광야에 놓으세요. 나의 바닥을 보게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나에게 certainty와 safety를 줬던 것들을 다 이렇게 deconstruct 하세요. 다 없애세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certainty와 comfort, safety를 줬던 코리안이라는 아이덴티티, 랭귀지, 컬처, 가족들 다 없애시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죠. 근데 뭘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진정한 certainty, safety는 나로부터 와. 나에게 와. 그럼 이제 알게 되고, 아, 이거구나 해서 더 순종하게 되죠. 그게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 가운데 믿음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순종은 더 높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를 채워갑니다. 선순환 과정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나그네로 40년 유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예, 살인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돼서 도망가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불거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있을 때 왕족이었잖아요. 왕족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좋은 집안에 뭐 프라이빗 스쿨, 뭐 엑시러 하이스쿨 뭐 이런 데 될까요? 뭐 그런 데 나와서 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구친구하고, 그리고 뭐 랭귀지도 하고 뭐 싸우는 훈련도 받고, 이렇게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프리빌리지를 누리고 또 그런 능력을 얻었어요. 근데 광야에 뚝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왕족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르는데. 그렇죠? 내가 무슨 엑스로 하이스쿨이건 아이비리그건 내가 모르는데 무슨 광야에서는 그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아이덴티티를 줬던 그런 배경들이 다 디컨스트럭 되죠. 그리고 그냥 동그라니 사는 거예요. 불확실 속에서 불안전한 가운데 거기에서 본인이 얼마나 파워레스한지 나띵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몇 살인지 아세요? 되게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서른 이제 서른아홉입니다. 서른이 아니라 서른아홉인데 제가 이제 40 한국 나이로 40인데 제가 당혹스러운 게 40이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이 침침해요.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막 배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더 별로 좋지 않은 나이가 40입니다. 그런데 이 마흔에서 내 40년으로 생각해보면 80이면 내가 80살이 됐을 때 뭘 시작할 수 있겠어요?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아이들 재롱이나 봐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80에 모세를 부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제가 한국 떠난 지 거의 20년 됐는데 한국이 가물가물해요. 너무 낯설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다 한국말 쓰는 한국 커뮤니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같은 민족 사람이 없는 곳에서 랭귀지도 컬처도 메모리 모든 것이 페이딩 아웃하기에 충분한 40년이라는 인생. 아 이제 죽는 날뿐이 없구나. 죽는 날을 카운트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가 막힌 거죠.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 발이 더 들어올 거예요. 깨끗한데 그 말.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노예는 신을 안 신잖아요. 예, 노예. 노예는 신이 없습니다. 왕 앞에 모세는 그냥 능력 있는 신하도 아니고요. 신실한 신자도 아니고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절대자 앞에 너의 존재를 고백해라. 이런 모습이죠. 이 모습과 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안수식이죠. 그럼 제가 무릎을 꿇으면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고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도 사제 서품이라고 해서 이제 프리스트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캐톨릭에서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서품을 받아요. 저게 왜 저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배를 땅에 대고 있으면 파워레스예요. 그렇죠? 내가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배를 땅에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Nothing이에요. Powerless. 하나님 앞에 나는 absolutely surrender. 하나님 절대적인 순종을 저렇게 몸으로 표하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소명을 받은 프리스트들이 저런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몸의 고백을 통해서 항복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하고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 장로교 신학은 어떤 특정 소명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뉴 아이덴티티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저와 같은 고백이 있는 게 당연하죠. 모세가 40년 광야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nothingness와 하나님의 everything을 그거를 깨닫지 않았겠어요? 지금 신발을 벗는 이 모습은 마치 이제 신부가 되는 사제 서품을 받는 이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힘이 쭉 빠져버린 에너지 게이지 제로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되죠. 동참하도록 준비됐고 쓰임받죠. 모세가 무엇을 배웠나요? 절대적인 순종을 배웠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민수기를 보면 다 여호와의 말씀하심에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또 가득 차 있어요. 40년 세월 동안 자신의 지식과 경험, 열심과 헌신이 비바람에 깎여 형체도 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죠. 예, 진짜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좁은 길이지만 가장 풍성한 길, 그 절대적 순종의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40일 하면 예수님의 공생활을 또 빼놓을 수 없죠. 공생활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시죠.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기세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에 걸친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이기심을 통해 온 천하에 어나운싱 되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 의미가 있죠. 자, 보스턴만이 아니라 실은 인생이 광야입니다. 인생이 광야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말이 더 와닿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을 배웁니다. 내가 갖고 있던 나의 확실성과 안정성, 나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들이 광야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불완전합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이고 당연히 그 가운데 절대적 순종을 배우고 살아가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또 보스턴이라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여러분들의 커리어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권능 형제의 미모? 무엇이 되었던? 예,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예, 그것인가요? 우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uncertainty를 가르쳐주는, unsafety를 가르쳐주는 이 광야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담을 배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매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분명하신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시고 교사가 되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세요. 아, 순종이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길이야. 이렇게 천국 일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내 진짜 믿음의 하찮은 수준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한 가지? 예, 두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실은 재정적인 뭐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잡을 파트타임 잡들을 이제 잡들이 됐어요. 이제 하나는 공항 이제 학생 픽업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레귤러리 식당에서 서브웨이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한 식당에서 이제 제가 식당에서 서버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서버 트레이닝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웨이터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 세상에 빈부 뭐 세상 1에 귀하고 천한 게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나의 아이덴티티지?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게 뭐 부끄러워.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난 믿음이 좋아. 난 참 믿음이 좋아. 난 참 괜찮은 목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목요일날 좀 사단이 벌어진 거죠. 목요일날 사단이 뭐가 벌어졌냐면 뭐 실은 큰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 믿음의 약함이 좀 드러난 거죠. 광야에서의 모습. 어떤 한 손님이 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저를 하찮게 느끼게 했어요. 자, 그런데 손님이 많지 않은 레스토랑이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근데 그게 그분이 한국분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자매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캐주얼하게 하이 대화하고 갔는데 저하고 저를 째려본 것도 아니고 무시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물컵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툭 하나 던졌는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기분이, 근데 그 기분 나쁜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근데 좀 이렇게 내가 이 안에 한국 사람이고 나이가 많고 목사고 뭐 이런 게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서 좀 부끄러웠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제스 저기 뒤에 있는데 제가 아니 식당에서 브레이크를 2시간이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스톤을 2시간 동안 헤맸어요. 이렇게 방황했어요. 진짜 나그네로 유리하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스를 만난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학생을 맥도날드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제스를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네,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누구 만나러 왔어. 근데 좀 일찍 왔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게 이제 버스 정류장 보냈죠. 근데 아 내가 서브하는 게 부끄럽구나. 내가 머리로는 내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이걸 아는데 내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던진 한마디 말에 누구의 질문에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certainty와 나의 safety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도 목사인 것, 내가 한국 남자인 것,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게 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으세요. 나는 결혼이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긴 또 다른 광야에서 원수가 있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뭘 알아요? 아, 내가 이만큼 준비된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던 나의 환상들, 그 certainty와 safety를 다 부셔버리세요. 고집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나에게 서튼티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고요. 그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책을 열고요. 아니, 기도할 때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이 매번 은나팔 소리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광야에서의 이런 시험들을, 훈련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런데 광야에서 내 수준이 드러나죠. 하지만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요.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에게 숙제는 이 고백이 내 삶과 일치되는 그런 풍성함을 소원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홀로 광야에 댕그라니 두지 않으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두셨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학교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무엇이 어떻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이라는 걸 보고 서로 대할 때 그때 실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그 관계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받습니다. 자, 광야는 불편하고 짜증나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커맨딩 하세요.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꼭 명령하세요. 이 학교 저 학교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를 명령하세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이 작아서 아니면 내가 훈련받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긴다면 어떻게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살 수 있겠어요?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사랑 없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제 보스턴 생활이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아니라 실은 진보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자라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고 서로 accepting하고 serving하면서 그러면서 이 광야와 같은 보스턴이 저에게 굉장히 safe하고 굉장히 certain한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그런 좀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목요일날 그런 내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제 안에 certainty와 safety가 얘기해도 된다는,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된다는 그런 confidence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스턴이요, 저에게는 광야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certainty와 safety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 긁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없음을 온전히 보는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 순종의 아이콘 모세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29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직 광야예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certainty와 safety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